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오늘 22장 3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보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본절로 이제 34절까지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 그것을 예고한 기사로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이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 그 부인 후에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예고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한 직후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독특한 점은 유다의 배신 예고에서는 언급한 바 없는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배신에 대한 저주와 경고라기보다는 애정을 담고 있는 충고와 걱정,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어요?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씩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그럼으로써 충고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단이 청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배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힘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해석인 것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2절을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세지기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일까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께 대한 배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편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를 우리 주님께서 시사하고 계신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속에서 암시된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은 길을 가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충성하겠다는 그 장담과 변절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베드로의 변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반면 누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변절을 아주 부드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매우 급한 또 충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충성스러웠고 주를 사랑하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아울러 훌륭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또 제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의, 그게 사실은 과신이거든요. 그 과신에 빠진 베드로는 끝내 난관에 부딪혀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닭 울기 전이란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석양까지를 하루로 계산했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당신께서 잡히신 다음날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즉 뭐랄까 좀 베드로가 닭 울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울었던 건데 그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 생활 속의 작은 부분에까지 간섭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본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낸 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열두 제자를 파송해 보냈고 또 한 번은 70인을 선택하여 두 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요청하시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전대, 주머니 그리고 신이라는 여러분 이 어휘는 10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고요. 9장에서는 옷과 식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기억은 70인 파송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10장에서 열두 제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제외된 듯 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또 참가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 또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선교활동을 했을 때 아마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선교활동 당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친절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을 환영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러나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앞에서 언급한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여행을 했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인심도 달라지고 따라서 제자들의 활동 부대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의 구분은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를 대비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자의 동류란 악인을 가리키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악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며 특히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모두 끝나감을 가리킴과 동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에 언급되어졌고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과부와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굳게 믿고 요동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의 경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검 두 자루가 있음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들은 무기가 되는 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마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 같은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 예수님은 이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치자 하는 의미에서 족하다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려서 그릇 행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판단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본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일단의 무리들에게 의해서 체포당하시는 내용, 그 다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40절로 가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신 거예요. 그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 말씀은 28절로 38절 말씀과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시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도 시험의 직면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우리 인간들은 비록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위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41절로 42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가 그냥 절절히 배어있는 모범적 기도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진노와 징벌을 나타내는 고통의 잔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이미 유월절 식사 때 잔을 가리켜 자신의 피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죽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신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제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가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 잔을 받음은 세상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잔을 치워달라는 데 있지 않고 잔을 감당할 용기를 구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곧이어 나오는 기도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미 자신의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사실이고, 또 뭐죠? 이제 예언의 성취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사자들이 심을 돕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간구가 심을 얻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도록 간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준 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심을 간구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모범적으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셨습니다. 22장 43절로 44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부터 사자가 예수를 도왔다. 이건 참 의미 깊은 내용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기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천사가 예수님을 도운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기진하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 기력을 회복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기도하시며 기진하시자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 끝까지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이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연민의 몸부림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는 제자들이 잠든 까닭을 슬픔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왜 잠든 이유가 되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을 감지하여 걱정하며 슬픔에 가득 차 기도하다가 지쳐 잠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자고 있자 베드로에게 책망을 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잠잔 듯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는 역시 제자들의 무지와 나약함보다는 제자들의 긍정적 이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측면에서 기록된 것임을 아주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일어나라, 즉 일어나라 그런 말 대신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다시금 와서 자는 것을 보시고 돌아가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자고 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죠. 따라서 마태와 마가의 보도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순간까지 예수님과 연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뭐랄까요 좀 못하는 무지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는 이 같은 모습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세 차례의 기도와 책망을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지난밤에 긴장되고 무거운 만찬과 예수님의 고별의 말씀들과 예수께서 배신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흥분 등으로 매우 긴장된 채 밤을 맞이하여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들은 기도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인식하면서 슬픈 감정과 함께 심신이 피로했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쉽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그들이 쉽게 잠들 만큼의 평온한 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왜요? 그 밤은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온 몸으로 이 세력과 홀로 맞서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잠들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예수님의 힘이 되어 주어야만 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잠이 그들에게 엄청난 시험과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났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